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저희들을 의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우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4장 18항부터 제14장 22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4장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명백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18항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악령들을 굴복시키며, 여기 악령은 영어 원문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을 굴복시키며 저들의 활동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저들의 활동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기습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신자들을 기습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의 평안을 깨뜨리게 하시고 신자들의 평안을 깨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저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만드시며 패배시키게 하며 공포를 떨게 하시며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신자들을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악령은 불경자들을, 그러니까 신자들과는 달리 불경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불경자들을 정복하여 끌고 다니며 그 영혼과 육체를 학대하고 노예처럼 저들을 능욕하여 갖가지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게 합니다. 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불경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노예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권고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은 자기의 교만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훈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지체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도 궁극적으로 사단을 향해서 승리한다는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된다거나 압도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주 근심에 빠지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심한 타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지만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닙니다. 요컨대 그들은 전 생애를 통해 수고하여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마귀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지는 않는 것이고요. 당한 여러가지 협박, 위협은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때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마귀를 향하여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한 개인의 행동에 국한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복수로 다윗이한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 사탄의 선동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자들에게도 아직 사죄의 소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위에 언급한 약속은 우리가 싸워야 할 현세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며 이 싸움이 끝난 후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승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항상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주께 대하여 아무런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승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사탄이 하늘로서 공기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사탄과 그의 권세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전도의 효력에 대하여 보고했을 때 이 답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정복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정복한 것이지요.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모든 세력을 타파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교회는 매 순간 몇백 번이고 파멸의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사단에 대항해서 결코 패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사탄의 방패의 세력은 그렇게도 강한데 만일 우리의 인도자의 승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그 다양하고 끊임없는 공격에 대항하여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없죠.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승리를 우리가 의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영혼에 대하여는 사단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단지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하신 불경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방당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이 세상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또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로서 불경자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복수를 대행하는 사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종속되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들은 저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경자들은 타락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당연히 그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패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탄이 신자들을 기습공격해가지고 피곤케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또 평화를 깨뜨리거나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사탄이 신자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마귀가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마귀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그런 잘못된 사상을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논박하고 이게 실제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신자들의 마음을 마귀들에 대항해서 철저히 무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을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해서 이미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선한 영감 혹은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요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전에 그 천박한 철학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는 육체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박해야 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 존재 그것이 선한 영감이나 충동이라고 그렇게 하고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무슨 악한 감정이나 불안한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막 그런 것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곧 천사나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잘못된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적지 않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많은 곳에서 명백하게 증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저들은 본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더러운 귀신 또는 변절한 천사라고 불려졌는데 이때의 명칭은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각과 이해를 구비하고 있는 마음 혹은 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와 비교하였는데 만일이 마귀라고 하는 말이 악한 영감 이상의 뜻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무의미한 비교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보다 명백한 말씀을 첨가하여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역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라는 말씀에서 악하고 배반한 천사를 선한 천사와 대립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욥의 기사에 일치합니다. 더욱이 그 중에서도 가장 명백한 구절들은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느끼기 시작하여 부활 시에는 특별히 느끼게 될 형벌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러나 이 점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그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을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신기한 것만을 좋아하는 공상가들에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정언은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의도한 바를 다 완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불안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들 자신과 저들보다 한층 더 단순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현혹에 대하여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오류에 빠지고서도 원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저항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항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악한 감정이나 불안감 같은 단순히 그런 것이라면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그릇된 주장을 받아들이면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 마음이 무장해제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줌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마귀를 대항하여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런 논증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예,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항부터 22항까지는 창조에 관한 영적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20항 창조의 위대함과 부요함.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제는 창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한편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서 여기 극장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처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대로 어디를 보나 눈에 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는 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경건히 명상하여 생각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신앙을 위한 으뜸되는 증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첫째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 강요를 참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믿음을 위한 가장 주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연 질서 가운데 첫째가는 증거이므로 어디로 눈을 돌리든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임을 생각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경건하게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유익이 되는 것을 참된 신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세가 간단하게 기록하였으며 창세기 1, 2장이죠.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특히 바실리우스나 암브로스와 같은 사람들이 상세하게 설명한 우주 창조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필요한 것을 참된 믿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창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이 권능으로 모든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산출하셨다는 것, 놀라운 계열에 따라 각종의 무수한 사물들을 구별하셨다는 것, 각기 종류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성질을 주시고 임무를 정하시며 초소와 위치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은 부패하게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종류가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방법으로 어떤 피조물들을 배양하시되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 활력을 넣어주시고 또 어떤 피조물에게는 번식력을 주시되 그것들이 죽을 때 그 종 전체가 멸절되지 않도록 하시며 천지를 놀랍도록 장식하시되 극도로 풍부하고 극도로 다양하고 극도로 아름답게 하여 마치 가장 정교하고 동시에 가장 풍부한 장식으로 꾸며지고 채워진 웅대하며 화려한 저택처럼 하셨다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처럼 화려한 미와 많은 위대한 은사들로 그를 장식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사람이지요. 우주 창조를 자세히 다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몇 가지 점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독자들에게 경고한 대로 영어 원문에는 경고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요. 알려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독자들에게 알려준 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주에 대한 기사를 충실하게 또는 성실하게 기록한 모세와 그 외 사람들에게서 한층 더 충분한 지식을 찾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숙고하며 그러한 숙고를 어떤 목적에 적응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 이상 더 상세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미 처리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목적에 관한 것은 두 서너 마디로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이 이 우주의 형성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가를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에 그 어떤 미사일에도 그와 같은 위대함에는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들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창조에 있어서의 그 지혜와 권능, 공의, 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한 명상에 잠겨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을 보면서 거룩한 명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지혜, 공의, 선하심, 권능의 무한한 부유함을 정관할 때,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보아서 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또 진지하고 충실하게 심사숙고하며 계속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그것들을 정관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목적은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생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자면 독자는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만일 누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피조물에게서 보여주신 그 명백한 권능을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보편적인 법칙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만일 마음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배운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이해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외관상 이 이상도 아름다운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무수한 성분을, 별들을 놀라운 질서에 따라 배치, 배열하시고 서로 어울리게 하신 그 예술가야 말로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위대한가 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로소 이 법칙의 첫째 부분이 예정됩니다. 여기 이 법칙의 첫째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을 따라서 하늘의 별들이 위치해 있고 또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별들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치를 고정시켜 놓으셨으며 북극성과 같은 그런 별이죠. 어떤 별들에게는 한층 더 자유로운 운행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정된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셨으며 모든 별들의 운행을 조정하여 별들로 하여금 낮과 밤, 달과 해, 그리고 계절을 구분하셨고 우리가 항상 보는 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의 균차를 조절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것은 그처럼 큰 덩어리를 지탱해 나아가시며 전체를 신속히 운행하는 것과 그와 비슷한 일들을 관찰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예증만으로도 우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밝혀줍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이 문제 전체를 설명하려고 결정하였다면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수많은 증거는 우주에 있는 많은 종류의 사물의 수와 같으며 실로 크고 작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22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숙고할 때 절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가 우러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법칙의 둘째 부분이 남아있는데 바로 21항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사를 재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에서 느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창조의 순서를 통해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창조를 맨 마지막에 했죠. 다른 모든 사물들을 먼저 하고 인간 창조를 맨 마지막에 했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창조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동시에 또는 단순히 완성하신다는 것이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하시는 것에 비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단 한순간에 완성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엿새 동안 나누어서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엿새 동안 나누어서 진행하신 것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부성적인 배려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성적인 배려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인간에게 유용하며 유익하다고 미리 아신 것들을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이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의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망언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을 때 가장 풍부하게 모든 좋은 것들을 마련해 두신 것을 알고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언젠가는 우리의 궁핍을 채워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안에 떤다는 것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힘입어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예속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명목뿐인 빈 증여로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녕에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결핍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마지막에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을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분배는 그의 솜씨와 권능으로 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성실한 보호 속에서 양육과 교육을 받고 있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축복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 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유익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이를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의 아름다움에 의해 초대되었으므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양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익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분명히 알고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만물을 눈으로 바라보며 또 그 창조물을 저희들이 경건한 묵상을 가지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